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일곱 첫 집사의 선택 기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태동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사단은 교회의 부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의 부흥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의 역사의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핍박을 피하여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외적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내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과 불평과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공회에 드려 모두가 내 것 내 것 할 것 없이 쓸 때에 모두가 바나바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게 되자 그 이름이 탐심이 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의 반은 감추어 두고 반만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즉사했습니다. 뜨거운 교회의 공동체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늘하게 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때에 이 말은 뭐냐면 외적인 박해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끔찍한 사건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6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나는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또 나는 진짜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속상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여건에도요 우리 불평할 것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핍박하면 나가서 전했고요 또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람어를 쓰는 예루살렘의 근거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우리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몇 사람이 자꾸 빠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 공평하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이 많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말씀이 소홀해지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라.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직분자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게 된 목적 두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만한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출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공동체의 사랑이 깨진다면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원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사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에는 세 가지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선포 케르그마입니다. 이 케르그마의 사역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함이 있고 또 신앙 교육과 말씀 교육이 있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디아코니아, 봉사 사역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제하는 일, 대접하는 일,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고 도와주는 일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사역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 특별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 봉사사역과 교제사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육자들은 더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다 교육자에게 의지하는 형편입니다. 말씀도 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구제 사역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들 다 하시고, 또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그저 교육자들이 다 하시고, 그러면 일꾼이 필요 없는 거지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90%쯤 헌신한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자가 없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일꾼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만 갖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이름만 갖는 직분의 선출이 아니라 일꾼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디아코니아, 봉사와 또 코이노니아, 교제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7절에 나와 있는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돈 있는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주신 힘으로 성령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자 할 때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직분 성직을 감당할 때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뭐 명함에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일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요. 물질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돈돈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다 팔아먹어서라도 그 명예 쟁취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고요 땅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 보면은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이 흘러내려오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물이 메마르게 되고 점점 마르게 되면 짠 강물이 바닷물이 슬슬슬슬 강을 따라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농사 짓는 것도 다 망치게 되고 왜 짠물이니까요. 식수까지도 위협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솔트 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라인이 분명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라인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이 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일꾼은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라라고 사도들이 부탁했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학식과 상식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자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가 또 잘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머리만 좀 아프면 이거 혹시 또 뇌암은 아닌가, 배가 좀 아프면 이것도 혹시 위암 아닌가, 뭐 별게 하여튼 우리를 다 두렵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무섭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무섭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신데 저보다의 연배가 한참 위였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 학생들을 모아놓고 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본인이 밥 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남학생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보니까 너무 연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남학생들은 뭐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을 쭈쭈 흘리고 또 기도할 때도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남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 눈물을 남자가 그렇게 자꾸 흘리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남자들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고민스러우면 탁 한 대 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신결혼했대요. 멋있어서 불신결혼했대요. 믿는 사람들 너무 약하게 보여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찌질이라는 거예요. 뭐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덜덜덜덜 떨고 있고 요만한 것만 당해도 또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자란 자기 남자친구들, 남자 학생들 보면 안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일어나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요, 제발 행복하게 살려면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결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일꾼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도들이 부탁하는 직분자의 자격 기준은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은 평판이 좋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누가 인정받느냐? 제가 아직 어리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모든 일에 막 계산해가지고 딱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베푸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사람들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하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만 하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폭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해야 우리도 변화되고 그런 분들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두 가지는요 동시적이에요. 관용을 베푸는데 짜증내는 사람 봤습니까? 또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베푸는 사람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보면요. 기뻐하라는 거요. 그리고 베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적인 거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기쁨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베품입니다. 관용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바가지를 제일 많이 씌우는 지역은 어디냐면 신혼여행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는요 이 신혼부부로 왔다 그러면 이건 호구예요. 뭐 택시비도 두 배로 받고 식사비도 두 배로 받고 그래도 사람들이요 안 싸워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늘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이 세워진 결과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가 세워진 다음에 분명한 역사는 말씀의 역사가 더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가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다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교회 하나 짓기도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느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어린이 놀이터. 스케이트보드나 타고 다니는 그러한 놀이터 아니면 술집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럽교회가 그 뜨겁게 헌신하던 곳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유럽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지식적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울리는 꽹과리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세워진 목적은요 기도하는 일이 더 힘써야 되고 말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항상 정말 말씀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필 꼭 토요일 날 저한테 와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개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 말을 꼭 해필 토요일 날 전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마음에 바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누가 싸우고 있는 얘기를 왜 꼭 토요일 날 저한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아 이 말하면 또 김 집사가 또 시험에 들겠구나. 아 그리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고 아 이건 또 이 집사가 시험 들겠네. 여러분 밤새도록 설교하려고 그러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거들랑 토요일 지나서 예배 끝나고 전하세요. 저도 좀 편안하게 생각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하시는 일과 목회자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 다음에 땡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다가 직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땡 아무것도 안 한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없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헌신하시고 시간도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더 풍성함이 있고 말씀에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